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건 여러분 아시죠? 12명이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들의 보고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다른 10명은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 갔다 온 거 아니죠. 같은 땅, 같은 사람들을 보고 탐지하고 왔는데 한편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달랐죠. 왜 이렇게 보고가 달랐을까요?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 보면은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생각하지 아니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들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 커서 사람들이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것을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여기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웃을 정복하고 약탈을 했던 아주 난폭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낙 자손을 보자, 아, 이 사람들은 대장부들이다, 우리 옛날에 그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다.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란 말은 아니죠.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무찔렀던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키가 컸습니다. 성경 보면은 그 사람의 침상이 엄청 컸어요.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는 이런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인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보더라도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컸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큰 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그렇게 키가 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 사람의 정탐꾼은 거기 가서 키 큰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아우, 그 사람들이 네피림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벌써 자신들을 낮추면서 절망의 소리,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적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을 메뚜기로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삼킬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이 말.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의하면은 이 질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들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이 그늘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막 무서운 사막에서는 큰 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반석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늘이 생기면은 그 태양의 열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아말렉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그늘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는 보호자가 떠났지만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바위, 방패, 산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보호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이 그늘 아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골리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지만은 칼과 창을 의지하고 왔는데 나는 비록 작은 왜소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 말씀이죠. 메가더 장군이요. 우리 한국전쟁 때에 유엔 사령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만약에 배가 침몰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실패할 거라고 그렇게 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요. 참모들과 그 상륙작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상륙작전 전쟁의 역사를 보니까 한 500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 성공한 것이 노르망디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500번의 역사 가운데 한 번밖에 성공 못했는데 하지 말라고 실패할 거라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그랬답니다. 그도 했으니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른 열 사람이 아유 그 사람들은 네피림이고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실패한다고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메가더 장군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신반의하면 안 돼요. 한쪽은 믿고 또 한쪽에는 불신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전적으로 믿어야지요. 한국의 어느 교회에 새로 나온 부부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면 대접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음료수를 소주를 할까요? 양주를 할까요?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마음속에는 뭐예요?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음료수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소주로 해야 될지 양주로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반은 믿는 것 같은데 절반은 불신하고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교회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면은 그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참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엘리가 보니까 아이고 저 여자분 술 먹고 왔구만, 술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곡하면서 열심히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얻잖아요.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적극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0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메어 달렸습니다. 세상 거 바라보지 않고 옷을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런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그는 15년 더 연장을 받고 또 없던 아들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볼 때 너무 안 됐어요. 자기들은 건강하지만 그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데려가야지. 그래서 친구들이 그 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앞에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소극적으로, 아이고 사람 많으니까 오늘 그냥 날이 아니네,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슈퍼스타를 키울 수 있을까?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스포츠 분야나 또 과학 분야나 예술 분야나 여러 다방면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120명을 추려가지고 그들을 조사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그 훌륭한 분들의 부모가 아주 열성파였다는 겁니다. 보통의 부모들보다도 더 훨씬 더 시간과 정성을 그 자녀에게 쏟아부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슈퍼스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거지도 부지런하면요 더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행동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떳떳미지근하게 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는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냥 대충이 아니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고 섬겨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서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문제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뭘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원망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광야 40년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 없었더라면 그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400년 전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틀려먹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자로 하나님을 살인자로 매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를 가게 하시느냐 우리를 여기서 왜 죽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살인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이런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처자가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까? 쓸데없는 걱정 아닙니까? 사실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식들은요 다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들이 못 들어간 거죠.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기 장관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그 히브리 말로 로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우리 중에 우두머리를 새로 세웁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모세 끌어내리고 아론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그냥 우리 그냥 새로운 우두머리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의 소리를 했던 사람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3절에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맹세한 땅 그 사람들 못 볼 것이다.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뱉는 그 사람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거기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지를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30절 말씀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거하게 하리라 이 말 그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은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죠.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려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라.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죠. 갈렙은 나중에 아낙 자손 그렇게 정탐꾼들이 겁을 내던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이 갈렙이 나가서 그 성을 이깁니다.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세우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거대한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스탁데일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베트남 전쟁 때 그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그 스탁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을 딴 이야기입니다. 이 스탁데일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8년 동안 거기서 고난을, 고문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많은 그 포로된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스탁데일 장군이 원래 그 미군 해군 삼성장 별 3개짜리입니다. 이분이 수용소에서 쭉 보니까 빨리 죽는 사람들,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은 죽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빨리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관찰했더니 낙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관주의를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낙관주의자들이 생각하기를, 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아마 나가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오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심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아, 이번에 못 갔지만은 다음 부활절 때는, 이스터에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요, 부활절이 오고 지나가도 역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생각하기를, 아마 이번 가을 추수감사절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땡스기빙을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오고 지나가도 역시 못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상심을 해서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못 나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서 참아야지.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못 나가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를 하니까 상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사람이요, 미리 상심을 하게 되면 빨리 죽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스탁데일 파라독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경 중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집에 많은 인형들을 가지고 있는데 꺼내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저씨, 내가 인형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야, 그런데 그 많은 인형 중에서 네가 어느 인형을 제일 좋아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제일 못난 인형을 딱 꺼내, 못난 인형을 들고,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니 왜 많은 인형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못난 인형을 네가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소녀 하는 이야기가, 이 못난이는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저밖에는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의 바베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바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밥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밥 중에는 우리가 먹는 이 밥 외에도 두 가지 밥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밥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의 밥이 더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아낙 자손이 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문제와 장애물을 가리켜서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어떤 장애물들이 어떤 환란이나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의 밥이라.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있으면요 이 여호수아처럼 아이고 내 앞에 밥상이 차려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셨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큰 문제가 장애물이 있으면 임금이 받는 수라상이 차려져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고 밥상이 차려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과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불신의 소리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